시편 87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고라자손의 시 곧 노래.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수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오전에 광고드린 대로 양이문 교회와 또 저희 교회,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배 목사님이 심화하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 세 교회가 강단 교류를 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 담임하시는 김병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새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편교회의 정신으로 강단 교류를 하는 첫 번째 역사적인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저희들의 관심과 열심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신앙 정신과 또 신학과 교리와 또 예배 모범과 교회 정치가 일치하는 교회들의 그런 연합과 또 그런 화합이 우리 역사 가운데 계속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다, 그런 생각과 기대를 갖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시편 87편 말씀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옛날 성경입니다. 개역판 성경이기 때문에 혹시 약간 단어의 번역이 또 다를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영광이란 말을 자주 듣게 되지요. 어떤 사람이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에 초대를 받게 되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영광입니다.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귀한 사람을 만나게 될 때도 당신을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요.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영화로 영자에 빛광자를 씁니다. 그래서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우리 어떤 사람을 향해서 영광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상대방을 굉장히 높이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쟁이나 스포츠에서 이겼을 때도 승리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심지어 집안에 큰 명예를 드러냈을 때는 가문의 영광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영예로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누구보다도 이 영광이란 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지요. 특히나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이 단어를 입에 달고 삽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좀 낯설고 좀 세련됐지요. 이 솔리디오 글로리안 말을 잘 못하셔서 저희 교회 전화를 하셔서 뭐 솔리 교회, 대호 교회, 글로리아 교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여튼간에 저희 교회 이름 자체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 이름을 말할 때마다 이 글로리아라고 하는 말이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도 제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요. 그런데 영광이란 말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속성과 깊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영광이란 말의 히브리어 단어가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카보드란 말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무겁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파생된 단어이지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그 자체로 무거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을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이야말로 가장 무거운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할 때에 무겁다라고 하는 의미를 사용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지요. 그럼 신성모독적인 표현이 될 것이고요.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는 히브리인들이 그럼에도 영광이란 말을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돼서 사용하는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피조물로부터 존귀와 위엄과 영예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분이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무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곧 엄중하고 존귀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한자에서도 중요하다 할 때 이 중자가 무거울 중자입니다. 그 무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곧 중요함과 고귀함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은 찬란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과거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개념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은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중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존귀와 영예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참되고 살아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가볍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는 그 말을 사용하는 우리의 말과 행동은 굉장히 무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귀의 고귀함을 인식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고 가볍게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5장 2절에 이르기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말하고 생각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가 하면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생각해낼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무겁고 중요한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그러하신 하나님의 무거움과 중요함을 깊이 인식하여 성령의 뜻을 쫓아 주의깊게 말하고 또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곧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해서 사용하는 이 무거움과 엄중함 혹은 고귀함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담고 있는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신약 성경에 적용하고 있는 두 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구약 성경에 카보드라고 하는 영광이라는 개념을 신약에 있어서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3장 21절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합니다. 5장 27절에서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눈에 볼 수 있도록 나타내신 두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와 교회야말로 가시적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엄중함과 고귀함과 존귀함을 드러내기에 가장 적합하고 합당한 존재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존재의 중요함과 고귀함을 생각하게 될 때 동시에 누구를 떠올려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개념은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교회와는 결코 분리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잠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극히 영광스러운 존재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방금 인용해드린 에베소서 5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상에 있는 어떤 기관이나 어떤 모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중하고 존귀하고 고귀한 기관으로 세우셨다라는 뜻이지요. 고린도서 3장과 6장에 보게 되면 교회를 가리켜서 또 다른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묘사합니다. 여기서 거하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시대의 성소와 지성소 위에 찬란하게 비추던 쉐키나의 구름을 연상할 수 있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교회는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영광의 구름이 항상 머물러 있는 거룩한 성소와 또한 지성소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이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무겁고 존귀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소와 지성소 위에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와 항상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부를 때에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주저함 없이 불렀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물론 현성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과거 여러분들이 거쳐왔던 그 교회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영광이라고 하는 이 측량할 수 없는 무게만큼이나 교회를 중요하고 존귀한 존재로 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존재의 무거움을 담아내기에 충분하다고 할 만큼 무겁고 진중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우신 영광스러운 교회의 자태를 정말 아름답고 진실하게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 앞에서 누군들을 감히 목이 고든 자처럼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좋은 교회, 바른 교회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원하심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늘 부족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 깊이 숙고하고 또한 진실로 회개하면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소설책에 이런 제목이 있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의 조국교회는 이 소설 제목처럼 참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가벼운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무거움, 진중함이 머물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의 교회에서는 더 이상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교회의 존재의 무거움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는 경계선이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양심 있는 불신자들에게조차 교회는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그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끊임없는 충고와 지도를 받아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최근에 통계를 보게 되면 한국의 3대 종교, 뭐지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들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조사를 보게 되면 가장 선호하는 종교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천주교. 천주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선호를 합니다. 그럴만도 하지요. 꼭 주일날 뭐 교회를 나오지 않고 토요일 다른 날 미사를 드려도 뭐 되는 것이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앙생활 하기에. 그 다음이 불교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독교가 3인데 그냥 3등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한국의 비종교인 10명 중에서 8, 9명은 기독교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니까 뭐 기독교인 얘기하는 것이고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하는 것에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고 있는 교회를 다니 종교를 갖지 않는 비종교인 10명 중에 8, 9명은 기독교를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물으면 더 충격적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인은 언행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교회에는 비리와 부정, 부패가 많기 때문에 라는 답이 압도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들의 눈에 비친 한국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 어떤 진리의 문제 이런 것은 차치하고더라도 상식적인 수준의 윤리와 도덕적인 면에서도 거의 낙제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기억에는 십수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냥 거리에서 만나는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 정도까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자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교회에 대하여서 함부로 말하는 것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 제가 어릴 적에 어촌에 살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신적인 일들이 저희 집안에 많았죠.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항상 아버님이 아침 일찍 새벽에 배를 타고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가실 쯤에 되면 일어나셔서 신주단지에다가 손을 합장하여 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저를 교회를 다니기를 너무 기뻐하셨어요. 교회를 가지 않으면 뭐라고 그러셨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 가면 그래도 사람이 되니까 좋은 이야기 들으니까 훌륭하게 잘할 수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 바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우리 전도사님이 저희 집에 신방을 오라고 하면 뭐 어머니는 엄청나게 극진하게 그를 대접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어떤 줄 아십니까? 어디 가서 제가 목사라는 말하기가 민망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명함이 없어요. 옛날은 아니고 제가 우리 교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명함을 새겨주셨어요. 공짜로. 그 처음 명함이 있으니까 뭐 사람들이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뭐 이만큼 막 가슴에 넣고 처음 명함을 가지니까 그 명함을 사람들에게 좀 나눠줬습니다. 잘 안 받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라고 얘기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인정하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 흘겨보기도 합니다. 어디 가서 내가 교회 장로다, 집사다 이런 이야기 하기가 도대체 민망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확실히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한국 기독교회는 너무나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그것이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것인지 정체를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이 사람이 목사인지 정치인인지 아니면 CEO 흉내를 내는 사람인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어떤 교회들은 교회방 벽에 잡담 프로그램들을 적은 그런 프랭카드를 막 걸어놓아서 이게 무슨 교회가 무슨 사업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혹은 동네 동사무소인지 체육문화센터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다 보니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를 대단히 우습게 생각합니다. 더는 교회를 무겁고 진중한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설명편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장에서도 예전 같으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으면 믿지 않는 사람도 삼가하는 말들이 있었어요. 행동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뭐 교회 다니면 뭐 그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 같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요. 혹시 데이빗 웰스라고 하는 분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시대를 대표하고 있는 아주 탁월한 기독교 지성인입니다. 신학 실종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써냈죠. 그런데 이번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책 중에 한 가지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인데 이 웰스 교수는 이 책에서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그 원인을 심도 깊게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진단하는 우리 시대의 교회들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와 신자들 사이의 편만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식인데 그 인식이 뭐냐면 신자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대단히 가벼운 존재로 여긴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더 이상 거룩하신 분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영광과 뗄래와 뗄 수 없는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없는 곳에는 결코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교회들과 신자들에게 각광받는 하나님이란 어떤 분인가? 더 이상 거룩하거나 무거운 분이 아닙니다. 그저 가볍고 편안하고 즐거운 분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의 존재를 무겁게 받아들이던 정서가 지배하던 과거 시대에는요, 세상의 중심, 옴파러스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철학, 사상, 교육, 문화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도 교회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유럽이나 북미 지역을 가게 되면 항상 교회는 그 마을, 오래된 마을의 중심에 있습니다. 광장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시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목사의 말을 경청합니다. 목사와 장로라고 한다면 사회적으로 가장 신뢰할 만한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는 이런 상황은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는 교회적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너무 부정적인가요? 기분이 좀 상하시는가요?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대단히 가볍습니다. 이런 현상은 뭐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종교에도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시지요? 계시록 2장에서는 에베소 교회를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교회의 대명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수고와 인내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교회가 세속성을 닮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을 닮아가서 변해가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라고 질책하십니다. 그러면서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촛대를 옮긴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지 않는 교회는 외형과 규모와 역사와 상관없이 더 이상 주님의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존재의 무거움과 고귀함을 담아내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부끄러운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관심이 없는, 드러내는데 관심이 없는 그런 세상을 닮아가는 교회들을 향하여 경고하십니다. 그럼에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고 그 어리석음을 고집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촛대를 옮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교회만이 영광스러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의 무거움과 고귀함을 진중하게 드러내는 그런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런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시편 87편에서는 결코 가볍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광의 자태를 나타내고 있는 교회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에는 교회라는 용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87편, 이 시편의 거의 모든 표현들은 교회의 영광스러움에 대하여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묻고 답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왜 교회를 가리켜서 영광스럽다는가? 둘째는 왜 교회는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셋째는 우리는 어떻게 교회 영광을 회복해야 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교회를 가리켜서 영광스럽다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기지이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시면 그 기지가 성산에 있음이여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탄송으로부터 이 시가 시작되고 있죠.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터전이란 말로 번역이 됐을 것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이 기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예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말로는 터전 기초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터가 어디에 세워졌다는 것입니까? 성산에 세워졌죠. 원문상으로 보면 이 성산은 거룩한 산들이라고 하는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산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거룩한 산들이 위치해 있는 것이 어디인가 하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정학적으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지요. 그런데 그보다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한 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장소를 정하셔서 거기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히브리서 기자는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도성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도성과 새 예루살렘의 공통적인 메타포, 다시 말해서 비유적인 성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본문에서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1절에 성산, 2절에 2절 5절에 시온, 3절에 하나님의 성. 이것은 당시 예루살렘을 염두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교회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이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시인은 그 기지, 그 터전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여기서 그 기지라는 말은 His foundation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의 터전이죠. 그의 기지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기지가 그 터전이 성산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터전을 교회에 두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머무르시는 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주하시기 때문에 어느 곳이든지 계시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에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특별한 곳에 특별한 방식으로 머물러 계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태초 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머무실 곳을 선정하시고 그것을 당신의 터전으로 삼으시고 또한 그곳에 머무르시고자 원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여 주시고 또한 당신 앞으로 나오는 백성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구약 시대는 바로 그런 것이 성소요, 또한 성전이었습니다만 바로 그런 것은 신약 시대의 교회를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렇게 성막과 성전과 성소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재하여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거룩하게 통치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자신의 토종을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머리와 반석이 되셔서 세우신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5절에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존자는 하나님이시겠지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에 이미 시온이 있는 줄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또 다른 시온을 세우실 것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온은 한 곳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시온을 세우신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반석 되셔서 세우시게 될 새 언약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모든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부르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있는 보편적이고 우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고는 모든 세대 속에서 속해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보편적이고 우적인 교회에 모여들 것인데 5절에 보면 바로 이 편이 그것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낫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 절에 보게 되면 장차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보편적이고 우적인 교회에 모여들 성도들의 모습을 가리켜서 시온의 문들을 통과하여 나오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에는 시온으로 통하는 문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시온의 문들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의미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온의 문들을 지나야 하는 것처럼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를 통하여 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어떤 장소보다 자신의 터전으로 삼으신 교회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편 기자는 2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도다라고 빗대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많은 장소들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이 문들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만날 수 있는 교회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의 특별한 통치와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렬히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은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온의 문들을 특별히 사랑하신 이유가 그 시온의 문들이 아주 예술적인 어떤 가치가 있거나 어떤 특별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서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향하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특심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어떤 무엇을 사랑하는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이 되는 시온의 문조차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기지요, 터전이요, 집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택함 받은 자들의 모임이요, 진리의 기둥이요, 터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값주고 사신 교회의 구원의 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시편 기자는 다른 시편에서의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시온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외칩니다. 시편 128편 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편 134편 3절에서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시편 14편 7절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서 복을 주십니까? 시온에서 축복하고 심지어는 시온에서 구원이 나온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그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먼저 복을 내리셨고 그 복들을 교회를 통해서 교회로 나오는 성도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저장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 복들을 분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시작되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종결되어지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특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기관이 있습니까? 이를 청와대 갈 수 있겠습니까? 이를 국회 갈 수 있겠습니까? 이를 대기업이 할 수 있습니까? 어디 가서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저장되어지고 그 저장된 복들이 나누어질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토종을 삼으신 교회에게만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소중한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해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담지하고 있는 이 교회는 묵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존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고귀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지요. 3절에 보게 되면 시편 기자가 교회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성을 생각하면서 뭐라 감탄합니까? 하나님의 성이여 교회를 말하는 것이오. 너를 가르켜 뭐라고 말한다고요? 영광 속도다라고 말하는 것이오. 이 영광이란 말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적용하는 말인데 이미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기지가 되는 하나님의 터전이 되는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속성인 영광이라는 단어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가장 무겁고 존귀하고 고귀한 속성을 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 막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건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것이. 그러나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많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를 비판하기를, 교회를 조롱하기를, 교회를 우습게 보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나 실제로 그들에게 개인적인 사적인 이유가 있을지라도 지나친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구약 시대에 성소와 성막과 성전에 무엇이 임재했다고 그랬습니까? 항상 영광의 세케나의 구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저곳에 특별히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영광의 구름이 오늘 교회 가운데도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떠받들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는 함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진중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순결함과 거룩함으로서의 교회의 본질과 자태를 나타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기지요, 하나님의 복이 저장되는 것이요, 그 복들을 분배해 주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끄시는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뜻을 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뜻으로 드러난 말씀을 따라서 교회를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스스로 말씀에 매이기를 원하시고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할 때 그 기준은 항상 성령께서 진리로 드러내신 그 말씀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례를 행하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교제와 나눔을 가질 때에도 진리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판단의 근거로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교회들은 교회의 중심이 한 개인이나 몇몇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목사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요, 목사의 꿈이 교회의 비전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탁월한 분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없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관심도와 중요도가 점점점 멀어지게 될수록 그 교회는 진리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가 성령의 뜻을 쫓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서 신중하게 판단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요즘 말하면 여론에 따라서 교회가 좌지우지 되어진다면 교회는 마침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령과 말씀으로 더욱더 무거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깊고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목사가 능력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직분자가 있다고 해서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신령한 장성함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 말씀을 바르게 받고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반응하는 성도들이 그 교회 전체 다수를 이룰 때에 비로소 교회의 영광스러움이 조금씩 나타나고 발현되는 것입니다. 소수가 있다면 그 소수는 핍박을 받거나 소외자가 되는 것이, 교회에 속해 있는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힘이 되어야 하는 것이, 그러려면 교회 안에 있는 속해 있는 대다수의 성도들 사이에 성령과 말씀에 따른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있어서 영적인 장성함이 분명히 현저하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건물의 주인은 누구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늘 5절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본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누구도 교회에 있어서 자신의 주권과 자신의 영역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어놓은 어떤 자산과 노력과 권위와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린 이상은 자기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 즉 하나님의 존재의 무거움과 중요함과 존귀함과 고귀함을 드러내는 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도구들입니다. 선한 도구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 늘 헌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당신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릇으로 삼아주시사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본래의 크신 목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매주마다 간청해야 하는 것이,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드러내시며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룩한 사명을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인내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서 있지 않는 교회는 신자는 반드시 금세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그 숫자가 많고 규모가 크다고 하더라도 그 세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난 교회고 그런 유명한 목회자라고 하더라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서 있지 않으면 한 세대를 넘기지 못하고 그 교회는 위태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도 자만하면 안 됩니다. 지금 보면 얼추 모양새도 갖추어지고 이만하면 개혁교회다라고 할 만큼의 모습들이 보인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이런 정신과 내용들을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좋은 열매로서 전달하지 못하면 이 일에 실패를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세대는 우리 세대가 끝나는 동시에 교회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자 여호수아를 금방 잃어버린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주류가 된 역사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즐겁다고 우리가 충분하다고 해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것이. 나의 평생에 우리 젊은이들 많은데요. 여러분 청춘을 이 거룩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쏟아낼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일은 반드시 다음 세대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음 세대의 우리의 자녀들과 그 후손들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보다 더 튼튼하고 바른 교회의 터전 위에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증시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니고 그저 가족 중에 누가 열심히 있으니까 그 가족을 의지하여서 그냥 가주고 예배 시간에 세상살이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귀를 닫고 매일 졸고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에게 근심을 자아내게 하고 교회의 덕이 못 덕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이런 일들이 권징을 받지 않고 바른 지도 가운데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일들이 되어지게 된다면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수의 성도들이 영적인 신령한 장성함이 분명히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월이 지나도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의 질문만 하고 그런 수준에서 늘 교회를 판단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일에 동조하고 하게 된다면 여러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기지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시하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무겁고 존귀하고 고귀하며 중대한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담아내고 또한 그것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만큼이나 아멘이 인색하시군요. 거의 우리 교회 수준이에요. 마음이 좀 편하긴 하지만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다른 데 가서는 좀 아멘을 크게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멘을 안 해요. 잘. 그래서 저희 집에 온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목사가 오면 아멘도 크게 하세요. 좋은 말입니다. 아멘. 감동이 되면 동의가 되면 하나님 안에서 믿습니다. 같이 말하는 건 고백이거든요. 제가 봤을 땐 아멘 좀 해주세요. 우리 둘째, 그 말은 아멘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만 아멘 하세요. 둘째, 왜 교회는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는가? 교회는 모든 성도의 어머니가 되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교회가 영광스러운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 4절을 보면 좀 어렵지만 흥미로운 표현이 나오지요. 교회와 관련해서 관련지어서 생각하기에는 무척 낯선 나라들의 이름이 등장하지요.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 여러분 이런 나라들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을 적대하던 그런 이방 나라들이지요. 맨 처음에 언급되어 있는 라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 믿음의 여성의 이름이 결코 아닙니다. 이사야서 30장 7절에 보게 되면 라합은 애굽을 가리키는 별명입니다. 이렇게 이방 다섯 나라는 하나님이 믿는 백성들에게 항상 고통과 수치와 괴로움을 안겨다 주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지요. 과거에 하나님의 원수 같았던 이런 나라 중에 나를 아는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매우 놀라운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정말 적대적인 원수 같은 그 나라들 가운데 나를 아는 자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런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관련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4절 후반절에서 이방 나라에 속해 있는 나를 아는 자들, 곧 구원받은 언약 백성들이 거기서 났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거기가 어딜까요? 예, 앞서 언급됐죠. 1절의 성산, 2절의 시온, 3절의 하나님의 성을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은 이방 나라에서 났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방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인 시온에서 났다고 말합니다. 논리적 모순이지요. 여러분 여기에는 최소한 두 가지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언약의 백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둘째는 하나님은 교회를 이방인을 구원하는 거룩한 기관으로도 사용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이방인은 이스라엘 밖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지요. 하지만 영적으로 보게 된다면 택함받은 이방인은 거룩한 교회에서 태어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팔레스타인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방인들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났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주목해 볼 만한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났다라는 말, 이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어머니가 아이를 출산할 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6절에는 5절에 보면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6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하시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갖고 있는 본래적인 속성에 대하여서 은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즉 교회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의 어머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 안에서 태어나고 교회를 통해서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과거에 어거스틴 선생님이나 칼빈 목사님도 자주 사용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표현의 원작자가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말 성경의 5절에 보게 되면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구약의 70인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시온은 어머니이다 라고 할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속성을 아주 잘 반영한 좋은 번역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서도 참된 교회를 표상하는 천상의 예루살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곧 우리 어머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어머니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저도 이제 저 곧 50줄에 드는데요. 이제 비로소 교회를 생각하면 어머니 같아요. 어머니를 생각하면 뭉클해지죠. 먹먹해지죠. 왜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외전함이 있을까요? 그런데 비로소 지금에서야 저는 교회를 생각하면 그와는 다르지만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사람은요 평생도록 기껏해야 몇 명의 자녀 정도를 낳지요. 나이가 들면 원해도 자녀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참된 어머니는 어머니인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불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고 기릅니다. 이와 같이 성도에게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너무나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열심을 6절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그 자신의 자녀들의 수를 세면서 등록하시는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엄마가 자기 아내가 낳은 자녀들을 일일이 그 수를 세면서 일일이 관심을 갖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대개 어머니가 자녀를 낳으면 아버지는 뭘 하지요? 지켜봅니까? 뭐 그렇기도 합니다만 아버지는 뭘 합니까? 동사무소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호족부에 그 아이를 올리는 일을 남편, 아버지가 하지요. 오늘 그런 것처럼 우리의 어머니인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를 낳으면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그 자녀의 이름을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교회를 통해서 출산되어지고 양육되어지고 또한 그럴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한한 선물을 주시는 것이. 여러분, 자녀를 여러 명 낳는 아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런 아내에게 여러분 뭐를 할 수 있겠어요? 좋은 선물을 해야 되겠지요. 불임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를 어느 상황에도 계속 출산하고 양육하는 그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그 교회를 향하여 상상할 수 없는 큰 선물을 준비하여 주십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은혜의 방편들이에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와 같은 은혜의 방편들을 무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는 것이. 또한 그 교회에 말씀에 서 있는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이러한 은혜의 방편들을 잘 활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강하게 양육하고 바르게 키우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교회 직분자는 아무나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의 직분자는 이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의 무거움과 고귀함을 인식하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드리신 것처럼 교회를 그만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좋을 때는 한없이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교회를 그런 상태로 주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통해서 교회를 인내를 갖도록 연단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연단하는 기회가 되어지면 그때 그 신앙의 수준과 실력이 폭로되어지는 것이죠. 좋을 때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하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연단의 시기가 오게 되면 꼬리 부뚝댑니다. 자기부터 살려고 합니다. 마치 그 교회가 자신을 위하여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요. 마치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이 어려워지면 그것을 뺄까 말까를 고민하는 것처럼 교회를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교회의 직분자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안에서는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죄송한 비유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교회는 지금 제가 그 교회를 개척한 지가 지금 만 5년, 6년째 들어갔는데 직분자 아무도 없습니다. 저밖에 없어요. 이제 올해 들어서 제가 6년 동안 직분자 한 분을 세우기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비롯해서 개혁교회가 받고 있는 세 가지 표준문서 그리고 예배모범, 교회정치 부지런히 열심히 전하였습니다. 한 명의 열매를 위해서 한 명의 열매라도 있기를 원했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서 좋은 직분자들이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의 생명을 드릴 만큼의 헌신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는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마치 그것은 어머니의 품을 떠난 아이처럼 여러분 성도가 교회를 떠나게 되면 정상적으로 영적으로 바르게 자랄 수 없는 것이 망고불변의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 무엇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끊임없이 자라나는 것, 태어나는 것, 양육받는 것, 그것이야말로 복 중의 복인 것입니다. 성도에게 이보다 더 귀한 복은 없는 것이 비록 교회가 직면한 현실이 때로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하나님은 참된 교회 안에서 태어나고 양육되는 당신의 자녀들을 너무나 열렬히 사랑하시고 또한 열렬히 기억하시고 열렬히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교회에 전달된 그 마음을 품고서 교회를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마음으로 정상적 성숙된 사람이라면 자신의 부모, 자신의 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하듯이 진실한 성도는 교회를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어머니인 교회와 더불어서 우리는요, 나고 자라고 죽는 일,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너무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교회 안에서 나고 자라고 주님께로 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셋째는요. 우리는 어떻게 교회 영광을 회복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물음에 대하여 오늘 시편 87편 기자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천상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답을 합니다. 오늘 7절에 그 내용이 나오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라고 고백하지요. 오늘 시편 기자는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뭐로 표현합니까? 노래하고 춤추는 사람. 또 이런 말을 잘못 오해해서 뭐 교회의 강단을 치워버리고 뭐 춤추는 사람이 나와갖고 춤춰야 된다. 이런 이제 해석들은 뭐 너무 수준이 그래서 뭐 더 이상 언급할 바는 아니고 은유적인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노래하고 춤춥니까? 즐거울 때죠.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이런 모습, 이런 모습으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묘사하는 것은 곧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즐거운 것인가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외인이었죠. 구원받기엔 합당치 못한 자들이었지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이미 죽었던 자들이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던 존재들이었지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자로 구별하셔서 거룩한 교회에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우리의 어머니 되는 교회 안에서 자라고 성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노래하고 춤추는 것이죠. 기쁘고 감격스럽다는 것이 어떻게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생각하면 내 자의군의 판단의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자녀 두셋만 놔도요 다 그 아이들의 일일이 감정도 생각하고 또 아이들의 모든 형편을 돌아볼 수가 없어요. 얘를 좀 신경 쓰면 얘가 터지고 얘가 또 흐르면 또 담대 문제가 나. 그래서 자녀를 키워보면서 눈물 흘리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속해 있는 교회를 통하여 나고 자라는 그 모든 성도들의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보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특별한 존재이기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얼마나 별난 사람들입니까? 개혁교회가 참 어려운 것은 별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아는 것이 많고 뭐 경험한 것이 많고 뭐 그렇게 훌륭한 것이 많은지 뭐 처음 온 사람도 보게 되면 무슨 목사인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성경을 비평하고 뭐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을 많이 하는지 가끔 저도 열심히 가르치는 편입니다만 가끔은 이 가르치면서 동시에 근심이 들 때가 있어요. 저거 저러다가 나한테 부메랑 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일반적인 목사들이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가르칩니다. 그래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까지 다 유별나요.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의 경험과 생각과 인생의 과정이 특별해요. 누구 한 사람,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냥 보기에 허울대가 멀쩡해 보이고 그냥 앉아있는 것 같지만 내면 속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소설책 몇 권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누가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다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특별한 혹은 유별난 사람들을 목양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죄송합니다만 저는 다시 기회가 주어지면 이 길은 저는 안 갈 겁니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어려워요. 개혁교회를 알고 나서 가는 길은 더 어려워요.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가면 되는데 아니까 갈 수 있는 길을 안 가는 것이 그 버팀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그런 하나하나를 다 일일이 관심 가져주시고 그 마음의 신음소리까지 귀를 기울이시고 사람의 눈에 벗어나 있는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세밀하게 돌보신다는 것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실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감격스럽고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곳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높이고 송축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특히 영적으로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고 감격하는 바로 그 현장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일 공예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공예배가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만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공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모여있는 모든 성들이 다같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한 마음으로 그분의 영광을 드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지난 살아온 인생 중에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순간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사는 생애에 있어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순간인 줄 아셔야 하는 것이. 그래서 비록 세상에 어려운 삶을 살면서 많은 고단함이 있지만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개혁교회이기 때문에 이 예배가 진중한 형태를 띠지만 그런 마음 가운데는 참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나타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만나는 성도들이 표정을 보면 어찌나 기쁜지요. 어찌나 감격스러워하는지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안에 있는 좋은 골망 나눠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은혜를 또 받아요.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걸 그냥 담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살았던 그런 고단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주신 말씀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뻐서 그 말씀을 선물로 같이 나누고 싶어하는 것이.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사람도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절대로 말합니다. 절대로 그동안 있었던 세상 일을 얘기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 사이를 삐짓고 나와서 또 얘기하는 분도 있긴 있는데 여하튼 간에 말씀의 은혜만을 나누도록 요구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주일은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 궁극적인 목표는 뭔지 아세요? 천상의 예배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지상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천상의 예배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상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그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성도의 어머니로 둔 이상 그 교회를 통하여 천상에서 앞으로 만나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성격을 교회 가운데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과 말씀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강단이 있고 그 말씀을 귀하게 듣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야말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모름지기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적인 예배의 개혁이라고 하는 주제를 교회 개혁의 시작과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교회가 말씀에 따라서 개혁된다는 것은 예배가 성경적으로 회복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않는 곳에서 교회 영광스러움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하는가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합당하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개혁될 여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개혁을 말한다면 저는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주일 성수가 회복되어집니다. 주일 성수가 회복돼야 교회의 영광의 자태를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일과 예배는 세상 어디에서 볼 수 없는 교회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문화인 것이요. 이 문화를 우리가 가치 있게 자긍심을 가고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어떻게 그 피곤한 일요일 날 교회가 하루 종일 그렇게 예배한다고 저렇게 사는가? 이해 못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감당치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교회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 우리 교회들은 세상의 풍조를 너무나 받아서 예배 자체가 참으로 가볍고 경박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참을 수 없이 가벼워져가는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마저도 인간을 위한 하나의 퍼포먼스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과연 하나님의 영광의 진중함과 고귀함과 중대함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참으로 교회 영광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명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를 통하여 드러낼 것인가. 성령과 말씀을 따라서 늘 깊이 숙고하고 바른 가르침을 통하여서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한 개인이 그러한 신앙의 자태를 드러내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바르게 증시하는 하나님의 터전과 기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소망과 기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교회에 관한 특별한 의미를 돌아보았습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터전을 삼으셔서 구원의 경륜과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대단히 특별하고도 또 대단히 의미 있는 영적인 기관인 줄 믿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에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드러나고 경박스러움이 나타나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담고 있는 그 진중함과 고귀함과 아름다움을 세상 앞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앞에 신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교회로 삼아주시고 그런 교회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 영광 가운데 기쁨과 감격으로 참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